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 백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채워지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쓴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반응이 하나같이 구원이 예수님의 은혜로 공짜로 주어졌고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반발을 한다는 겁니다. 죄 용서의 문제도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어차피 용서를 받을 것이니까 굳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어떤 이런 반발도 한다는 것이죠. 뭐 그런 반발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누구에게든 이 복음을 얘기를 하면은 어김없이 이런 그 반발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반발에 좀 적절한 답을 내리지를 못해서 곤란해하는 것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렇게 반발을 할 때에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묻는 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생각할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런 반발을 받게 된다는 것이 뭔가 복음을 바르게 제대로 전했다는 증거가 돼요. 복음을 정말 좀 성경대로 바르게 내어놓으면은 그런 반발로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발은 따라오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반발이 없다면은 뭔가 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은 오로지 예수님만을 부각시킵니다.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증거하고 인간은 그 예수님의 일에 뒤에 일 뒤에 감춰져 버리는 것,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항상 그럼 인간은 뭡니까? 인간이 할 일은 없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런 반발을 항상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남기신 것을 아실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걸로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게 담겨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 인간은 자기의 죄인됨도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죄 용서를 위한 그리스도 오심도 필요로 하지를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인간이 우리 쪽에서 죄 용서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결국은 예수님의 오심은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오신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한 것이 있다는 이런 주장도 가능해지겠죠. 우리가 예수 요청을 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일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간을 돕는 수준으로 전락해 버리겠죠. 그런데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은 그 죄에 대해서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도 죄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고 또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죄 용서를 위한 누군가가 와야 할 필요성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율법 지키고 제사를 지키는 드리는 것으로 죄를 위한 자기들 할 일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 용서를 위한 다른 문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그걸 전혀 생각지를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그 제사가 완전한 것이 아님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 제사는 단지 그림자였을 뿐이라는 것. 그걸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전혀 원하지 아니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 그런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공짜로 주어진 것이라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공짜로 받은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거룩과 깨끗함을 이루었다는 그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신자로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신자로서 할 일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자로서 할 일을 또 한 일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과 관계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2주 전에도 그때 말씀을 드린 대로 거룩함과 깨끗함을 이루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그것을 구원을 받은 신자가 할 일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걸 예수님 관계 안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의 실천으로 이루어야 될 거룩과 깨끗함은 없다는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이미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붙들려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거룩과 깨끗함을 얻은 자로서 이미 구원된 사람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된 사람이 신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그 온전한 은혜를 못 믿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신자답게 되려고 예를 쓰게 되고 이제 그걸 성화란 명목으로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성화의 삶을 위해서 예를 쓰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 있게 마련이죠. 언행도 달라지고요. 사람이 더 좀 나아진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면 좀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 진 것처럼 또 여겨질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건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우리의 눈에. 우리의 기준에 좀 거룩해졌구나. 사람이 좀 달라졌구나. 깨끗해졌구나. 이렇게 보이지만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인간에겐 도무지 변하지 않는 불변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라겠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대로 인간의 그 본성이라겠지 않습니까? 죄의 본성. 그 본성만큼 무엇을 가지고 바뀌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인간은 본성상 죄인이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과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용서하신, 가리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만 가능하다는 것.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경의 증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인간은 그 행실, 그 실천 아무 상관없이요. 거룩한 자다, 깨끗한 자다 이런 선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역임받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신자입니다. 우리 행실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이미 그 하늘의 영광의 거룩의 구원에 참여된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자꾸 잘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꾸 나오는 말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자꾸 이런 그 의문과 반발을 계속 끄집어 낸다는 것이죠. 이미 거룩이 참여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럼 놀고 먹어도 그냥 뭐 천국 간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거룩함과 하늘 영광에 참여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내시고 거룩에 참여하게 하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제쳐버리고 구원을 이루었다고? 거룩에 졌다고? 그러 할 것 없네? 자꾸 이런 식의 그 반발을 자꾸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생각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됩니다. 생각의 자체를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그 등산 많이 해보셨을 거죠? 등산의 맛이 어디에 있습니까? 등산의 그 맛. 등산 안 해봐서 모르시는 거. 살 빼는 데 있습니까? 등산의 맛이? 예, 맞습니다. 야, 등산 잘 해보셨어. 등산의 맛은 뭐니 뭐니 정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정상에 오르면요. 그 등산의 맛은 거기에서 만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상에 올라가지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요. 사방에 탁 트인 그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아래 세상을, 사방을 다 둘러보는 그 맛은요. 정말 이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교회가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은 산 밑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신자의 그 신앙생활 딱 그것이에요. 밑에서부터 정상을 향해 열심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간 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상의 맛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해봐야 올라가면 눈에 보이는 그냥 숲의 경치, 그게 전부죠. 그러니까 정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맛보는 기쁨에 대해서는 무지하죠. 그건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를 못하죠. 그건 정상에 올라가서 누리자.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냥 좀 더 내가 좀 더 올라갔구나. 좀 더 올라갔구나. 그걸로 만족을 하고 눈에 보이는 숲의 경치, 그걸 보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게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의 말은요.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라. 좀 그렇게 살아보자. 새 생명 얻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자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새 생명 얻은 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얻은 자 아닙니까?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로 행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상을 향해서 땀을 바짝바짝 흘리고 막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게 신앙이 아니고 이미 정상에 올라있는 사람으로 그 정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게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게 그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행함을 올라가는 거 여기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이게 행함이다. 사도의 행함은 아니에요. 정상 올려놨으니까 그 정상 위에서 그 안에 그 정상에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걸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행함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신자는 이미 정상에 올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올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니까 올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올라간 정상이 아니죠. 산 아래에 있던 우리입니다. 산 아래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한순간 산 위로 정상 있는 것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땀 하나 흘리지 않고 피와 땀은 예수님 흘렸죠. 근데 우리는 피와 땀을 흘리지 않고 정상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우린 아예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수도 없는 사람이라 그겁니다. 앉은뱅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력으로 정상을 향해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인간됨을 알지 못한 무지의 결과입니다. 정상에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정상 있게 된 것이고요. 그 모든 걸 이루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기쁨과 그 감사, 정상에 올려져 있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감사할 것이 감사하는 것, 기뻐할 일이 기뻐하는 것, 이게 신자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이 구원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 그리고 신자로 사는 게 뭔가 그걸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을 향해서 힘을 쓰고 올라가건 그게 성화의 삶이 아니고 이미 정상에 올려져 있는 사람으로서 나 같은 사람이 정상에 있다는 것.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죠. 앉은뱅이 생각해 보세요. 산 밑에 정상 그냥 바람 볼 수밖에 처지지 않습니까? 올라갈 수 없는 죽었다 깨어도 갈 수 없는 그 정상인데 그 정상에 올려져 있다. 그 정상에서 시원한 바람을 누릴 수가 있고 산 밑에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앉은뱅인데. 그게 신자예요. 그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 기쁨이 우리의 신앙으로 나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느냐? 이리 반발이 튀어나오는 것은 신앙을 여전히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이 있게 된 사람으로서 할 일이 있다. 정상 올라가는 것이야. 정상이 있게 된 사람은 할 일이 있다. 그걸 생각지를 못,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정상에 있게 된 사람으로 할 일이 뭐겠습니까? 도무지 정상 있을 수 없는 앉은뱅이 나를 정상에 올려놓으신,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을 증언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걸 놓치고 있는 거죠. 산 아래에서 기쁨보다도 정상에서의 기쁨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자의 할 일이다. 그걸 생각지를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변화산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된 그 모습 보고 또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얘기하는 그 신비스러운 그 광경을 보고 여기 있는 게 좆사오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에 있는 게 좋다. 뭐 그런 것과 되겠죠. 얼마나 좋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광경이 얼마나 좋으면요. 근데 산 아래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 들려 고생한 아이를 제대로 고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아버지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산 위와 산 아래의 차이입니다. 산 위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한데 산 아래에는 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낙심이 있고 실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등산 얘기 다시 또 해보십시다. 내가 걸어서 정상을 올라가는 것이라면은 가면서 힘든 것도 있고 지쳐가지고 주저앉는 것도 있고 또 내 체력 이것밖에 안 되는가 뭐 실망하는 것도 있고 별거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를 수 없는 정상이 있기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나 때문에 실망하고 나 때문에 뭔가 의심이 되고 주저앉고 이런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나를 정상에 올려놓은 그 분만 생각하는 거 그게 있어요. 그게 정상 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란 말의 의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절 2절 보면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저희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죄가 더하는 곳에 죄가 있는 거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그러면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더 넘치겠네 이렇게 반발한 사람이 나온다 그겁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려면 더 많이 누리려면 내가 죄를 더 많이 져야 됐구나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한 그 반발이죠. 인간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은요.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증언하고 자랑을 하고 높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 그게 우리를 용서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그 얘기도 뭐냐면요. 새 생명 얻은 자답게 뭐 삶이 좀 변해봐. 사람이 좀 달라져봐 이런 뜻이 아니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을 높이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라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사명이라 그거죠. 이것이 구원을 얻었고 구원 안에 있고 구원받은 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신앙생활에 헷갈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했다고 해도 반발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에 두렵고 떨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쓴 사람입니까?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죠. 이미 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의 성도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너희가 자칫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힘쓰라. 이러한 의미로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취소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나약한 뭔가 불안한 썩은 그 동아줄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의 그 말은요. 우리에게 이루니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고 큰 은혜인가를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걸 마음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대단하고 놀랍고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가볍게 해줄 수 은혜가 아니란 얘기죠. 놀란 은혜니까.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 말도 구원을 얻으려고 힘쓰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정말 나 같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구원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얼마나 큰 건 잊지 말고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답게 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할 일, 내 힘으로 할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나를 세워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 받고자 하시는 것. 그게 우리를 세우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가 뭔지 우리의 잘못된 뭔가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났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날 위해서라는 그 생각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잘못된 것입니다. 날 위해서다. 이 나를 위해서 이 생각이 우리를 잘못된 신앙의 길로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나를 위한 구원이니까 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뭔가 보답을 내야지. 이렇게 흘러나온다 그 말입니다. 날 위해 했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보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근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우리의 구원 날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얘기한 대로 1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 있게 하시는 것이고 주를 보내서 우리를 십자가 죽게 하시는 거예요. 나 천국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날 위해서라면은 내가 구원 받고 그걸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이러면은 내가 구원 얻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지고 하신 일이 계속 있는 것이죠. 계속.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했는데 뭐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당신이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날 위해서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갖춘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새 생명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새 생명은 절대로 실패로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예수님의 의의 공로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신자는 그 같은 사실과 은혜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어떤 못남 때문에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부족함에서 나의 못남을 보면서 구원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 대단하다, 높다, 정말 존귀한 것이구나, 이런 것이 구원이구나, 은혜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 기쁨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크다 보니까 이 땅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런 능력이죠. 힘이죠. 위로죠. 인내고 연단이죠. 바로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구원 얻은 신자의 삶이다. 이게 여러분께 있어야 될 삶의 모습이고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거 돌아보시면서 정말 놀라운 구원을 받은 그런 신자의 모습, 그런 삶이 여러분에서 끊임없이 나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크고 너무나 귀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아래에서 감사하면서 정상에 올라있는 자의 그 평강, 그 안위,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시옵시고 이 땅의 그 어떤 것에도 은혜가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총만을 높이 감사하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